우리로 주 안에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함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루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 주의 온전한 공로와 또 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딛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기뻐하고 교제하고 자유롭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크나큰 특권을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은혜를 온전케 하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공로와 우리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두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의 응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일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일의 성수가 어떤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행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괜찮은 그 모습을 보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경험하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오늘은 155문부터 157문까지 세 문항을 보겠습니다. 먼저 문답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155문 어떻게 말씀이 구원을 얻는데 유효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의 선포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시어 마음을 밝히시사 죄인들로 죄를 확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나가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며 그의 뜻에 복종케 하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여 유혹들과 부패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십니다. 156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까? 비록 모든 사람이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읽도록 허락되어 있지는 않으나 누구든지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성경은 원어에서 각 나라 백성의 자국어들로 번역되어야만 합니다. 157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성경을 높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확신과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과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부지런함과 주의함을 가지고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정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중학생이 되면 중3 정도 되면 입교할 나이가 됩니다. 우리 현상교회는 대부분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교회학교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유아세를 다 거의 다 받았고 그래서 교회법에 따라서 정해진 때가 되면 이제 입교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받았던 그 유아세의 일치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을 학생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문답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입교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때가 되면 이제 묻습니다. 제가 학생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요. 뭐 입교할 때가 된 학생만이 아니고 뭐 중고등학생에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 너가 정말 믿느냐? 이게 자주 묻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상교회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 대답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입교할 대상이 된 친구에게 이제 중2, 중3 되는 혹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난 고등학생들한테 아 그러면 너 이제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부모님의 믿음으로 어릴 때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이제 너 때가 되었으니 입교를 치러야겠다. 입교 문답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권유를 하면 또 많은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마도 그 당의 문답이 어떻다는 것이 어떤지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선배들 통해 들었기 때문에 당의 문답이 질문이 많고 장시간 진행되고 또 목사님, 장로님과 이렇게 딱 소수가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무게가 있고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죠. 네, 그런 어떤 형식적인 어려움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때 문답 때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 요로 한 선언, 막연한 선언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또 풍성한 말씀에 따른 풍성한 질문들의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 학생들이 마음이 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부모님과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도 항상 드리고 매주 말씀을 들으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에 이렇게 반발하는 마음은 안 드는데 그리고 어렴풋하게 하나님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 깊은 질문들을 따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말 계시느냐를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많이 유의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별 탈 없이 별 어떤 마찰 없이 부모와 함께 예배에 그냥 나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뭐 어떤 행사 교회가 가르치는 행사 이런 데 잘 참여하고 성경을 뭐 어느 정도 내용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시면 안 돼요.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질문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스스로 그 질문거리를 가져야 할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가지고 계셔야겠죠. 먼저 태어난 믿음의 선배로서 부모 자녀 관계를 떠나서 믿음의 선배로서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겠죠.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신지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나를 위해 죄를 짊어지셨고 죄의 대가를 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셨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십자가 위에서 또 그 공생애로서 다 이루셨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정말 그렇게 성경의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오늘날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물으셔야 돼요. 이 대표적인 질문 외에 성경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교회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교회가, 말씀사역자들이 그 점을 책임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교육하고 있고 항상 그 점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교회 제도가 또 특별히 말씀사역자가 그 부분에 깊이 관여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것을 전적으로 교회에 맡겨놓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답을 공유하지 않으면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몫은, 그 더 많은 질문의 몫은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부모님이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버지가 하셔야 돼요. 질서를 따라, 잠시 후에 질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따라 그 질문은 사실은 어머니도 당연히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하셔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직장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이 점은 소홀하기가 되게 쉬운데요. 그리고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맡기기가 쉬운데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회 문답이요, 준비해서 시험 치르듯이 준비해서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부모를 통해 또 자기 스스로를 통해 끊임없이 확인했던 그 내용을 그냥 당회가 확인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은 많은 경우는 그 점이 조금 미진하고요. 이제 아이가 때가 되면 그때 이제 닥쳐서 뭐 준비를 하거나 혹은 이제 그때 가서 스스로 질문할 수 있다. 그동안 쭉 준비가 안 되어 있다가, 그동안 쭉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닥쳐서 하려면 그게 없잖아요, 그 내용이. 그죠? 없으면 이제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아이가 부담을 갖고 이 입교 문답을 좀 회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오늘 그 대여리 문답 강의를 하면서 좀 길게 우리 현상교회 중고등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입교와 관련되어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왜 이것을 말씀드렸냐면 오늘 이제 대여리 문답이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 그래서 155문이 이렇게 묻죠. 어떻게 말씀이 구원을 얻는데 유효하게 됩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말씀이 구원을 얻도록 유효하도록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이다. 제가 그런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제가 여러 번 이제 회유죠.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나랑 이제 자주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자. 회유를 하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여러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꼭 당부하는데, 이거 하나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뭐냐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 네가 어렴풋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또 하나님 부정하지 않는 거 정말 크나큰 은혜인데, 너무나 고마운 은혜인데, 근데 그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정말 빼앗기기 쉽다. 그것은 금세 세상이 가져갈 수 있는 연약한 거다. 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건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인정하고 싶으면 부디 당부하는데 제발 말씀을 읽어라. 네가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말씀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네가 당회에서 말해야 될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꼭 성경을 좀 읽어라. 성경을 매일 읽어라. 당부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당부를 하는 이유는 말씀만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여리 문답이 그 점을 이제 잘 정리하고 있죠.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 쭉 십계명을 대여리 문답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반영된 인간됨이 십계명 율법인데요. 도덕법인데. 그런데 이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 인간의 죄를 드러내죠. 이 십계명은 온전하지만 문제가 없지만 인간이 죄가 있어서요. 십계명은 사람을 정죄해요. 그래서 사실은 십계명 앞에 사람이 올바르게 갖는 마음의 자세는 좌절이죠. 좌절이고 비참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좌절한 인간, 비참한 인간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그러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새롭게 된 자는 율법이 좌절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이제 그분을 의지하면 율법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점이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쭉 공부해 왔는데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방향점, 온전하게 되는 지점이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이 그것을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밖에 없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의 덧입음이 있는 자, 그와 하나 된 자만이 그런 은혜를 누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이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냥 있으면, 아담의 본성으로 있으면, 첫사람 아담의 낳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으면, 그분께 속하면, 그분과 하나가 돼야 되죠. 우리 원래는 우리가 아담과 하나거든요. 첫사람 아담. 그런데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작정한 이들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그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어떻게 누려지는가 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면 안 되고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 사람들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면, 아, 그럼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안에 내가 속해야 되니까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기분 나빠하고 거부하면 답이 없죠. 길이 없어요. 오늘 155문은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말씀이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은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의 선포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하는, 이거 설교인데요. 결국 이 점은 다음 문단, 다음 문항 158문항부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구나, 성경을 해석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을 통해 말씀 선포하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말씀을 읽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서 마음을 밝히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지는 거죠.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본성으로 죽었던 지혜, 죽었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식한 거, 미개한 것, 옛날 것이 아니고요. 그게 사실은 죽은 마음이에요. 어두운 마음이고 지혜가 없는 거고요. 정말 마음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자신의 그 상태를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달아요. 이것은 십계명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를 확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면 회개할 때 말씀 없이 회개하는 경우가 없어요. 요시아도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뭐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 들었던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항상 회개 현장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찔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고 강조해드렸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무능력을 인정하게 하시고 의사이신 구원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게 또 말씀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나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의 사실 중요한 점은 사도행전 2장의 중요한 점은 설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막바지 보면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사도의 명령에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의 명령에 그들이 그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으로 그 능력을 발휘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며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현 상태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분께 나아가게 하고 그분을 또한 닮게 하고 그분께 순종하게 합니다. 이게 성화잖아요. 그죠? 결국 이게 구원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그 구원의 목적의 깊은 곳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 일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온전하게 되는데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살아가면서도 어느 정도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화의 수단도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신자들을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늘 견디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늘 고집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 일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르트 신조 우리 공부할 때 칼빈주의 혹은 이제 개혁식 5대 교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뭐 전적 타락,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죠? 그다음에 제한 속죄.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교리들을 알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자. 성도의 견인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 가운데 택함 받은 자인지를 아는 자. 그래서 늘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 그런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루는가? 오직 말씀이에요. 성경 외에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이런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택한 자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주시고 그리스도가 이룬 모든 속죄를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인데요. 그 성령 충만의 모든 과정에 사용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없이 공허하거나 방향 없는 상태에서 이상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요. 말씀에 분명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왜곡이 심해서요. 성령 충만하면 뭐 맹목적으로 뜨거운 것, 막연하게 막 눈물 나고 가슴에 뭐가 차오르는 것, 이런 거를 말하거든요. 이거는 이단적인 사고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께서 말씀 없이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분명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신자가 온전히 구원의 서정을 밟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유일한 수단은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고 우리 개혁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6문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당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개혁교회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 때 보면 개혁의 한 그런 과정이 뭐였냐면 잃어버린 말씀을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잃어버린 말씀을 빼앗아 갔잖아요.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일반 신자들에게.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모든 신자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것. 이게 개혁의 한 과정이었거든요.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오순절 역사처럼 오순절 때 성령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을 해석하여서 언어가 다른 이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거. 이게 방언이죠. 이해하도록 하는 그 역사를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종교개혁의 또 중요한 국면은 뭐였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루터 성경을 번역했죠. 그다음에 칼빈도 그랬죠. 물론 칼빈은 뭐 성경 번역에 있어서 많은 것은 없었지만 그래서 칼빈도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 보면은 아예 주석에 성경 번역을 붙여놨거든요. 칼빈의 성경 번역을 그리고 영국의 종교개혁 가운데서는 또 칼빈이 못했지만 또 제네바에서 제네바 성경을 번역해내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은 영어 성경 번역입니다. 제네바에 있었던 영국의 개혁자들이 활동했었던 활동 가운데 성경 번역이 있었는데요. 어찌되었건 성경 번역은 개혁교회가 나타나는 곳에 모두 있었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데요. 157문은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7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단순히 우선 역사로 읽거나 아니면 어떤 소양으로 읽거나 아니면은 내가 교회에서 견뎌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는 말들에 따라가려고 읽거나 이래서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수단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경 읽기는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항상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어느 때는 읽고 어느 때 읽지 않고 힘들 때 읽고 괜찮은 때 읽지 않고 아니면 교회 와서 주일에 교회 와서 겨우 읽고 남들이 봐야 읽고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과정으로서의 성경 읽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성경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받잖아요. 그죠? 우리 현상교회 친구들은 정말 순진해서요. 제가 자주 장난치거든요. 제가 아이들하고 친해지려고 종종 뻥을 쳐요. 그래서 장난을 치면 우리 아이들이 저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믿어요. 애들한테 제가 사실 내가 로봇이야. 내가 터미네이터야. 너 몰랐지? 내 안에 기계가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요. 정말 그래요? 하고 믿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거 한번 들어보세요. 저거 한번 부셔보세요. 막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제 말을 믿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사실을 말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디 한번 성경이 어떤 건지 보자. 성경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보자. 이런 마음을 읽어서는 안 되고 또한 아주 좀 이제 수준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읽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읽는 그런 부류가 일부 있어요. 그러면 설교도 자신이 높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보자 이런 마음을 읽는다던가 이런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누가 얘기하든 그 합법적인 말씀 선포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100번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100번 읽어야 합니다. 100번 읽는 거 너무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마치 100번 읽는 것이 절대적인 이유가 돼서 100번 정도 읽으면 뭔가 깨달음이 오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다른 학문은 그렇죠. 어느 정도. 다른 학문은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어느 정도 진리를 밝혀내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조명하셔야 돼요. 조명을 비추는 거죠.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을 받는 것도 이미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을 딱 열 때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정말 오늘 어떤 말씀이 나에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된다.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내 목숨처럼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 읽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이미 다 된 겁니다. 또 어떤 은혜가 덧붙여질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아 어떤 건지 파악하자, 깨닫자, 아, 이런 것이 있나 보다, 어떤 이게 사실인가 보다, 이 정도를 읽어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구원은 명령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됨됨이고요. 구원은 우리의 변화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의 많은 부분이 율법도 그런 것처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야 내가 성경을 잘 파악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설명해야겠다 이런 의도로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이 점을 많은 개혁교회들이 간과합니다. 보통 이제 개혁교회 하면 대부분 개혁교회 성도들의 어떤 성향이 말씀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굉장히 강하고 그런 소원이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저 스스로의 어떤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57문 답만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은 성경을 높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확신과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과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부지런함과 주의함을 가지고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정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자기 부정을 요구하니까 자기 부정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66권 성경 말씀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무기가 되어서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을 죄와 싸우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마침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거룩한 수단으로 여러분에게 사용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편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시게 되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보다 말씀 읽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둬야 된다. 이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객관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수단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이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늘 성경 말씀이 후순위를 올려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펼쳐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를 다시 회개 가운데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누렸는 데 있어서 말씀 없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성, 말씀 없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엄중함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당장 지금부터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말씀을 늘 고민하고 묵상하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알면 범위를 넓혀가는,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현장께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